안녕하십니까. 건강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년 이후부터 슬슬 고혈압에 대한 걱정을 하고 혈압 측정에도 적극적이죠. 그런데요, 이 소아청소년기에도 고혈압의 위험은 있습니다. 식습관 때문일까요? 청소년의 고혈압 기준은 성인과 비교할 때 조금 다르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청소년의 건강, 특히 고혈압의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수두, 홍역, 또 볼거리로도 불리는 유행성 이하선염과 같은 감염 질환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어린이날을 맞아 최호섭의 로봇 태권브이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만은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고요. 비만으로 인한 건강의 위험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고요. 맵고 달고 짠 음식을 즐기는 청소년들에게는 비만의 위험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히 청소년 고혈압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은 혈압 측정의 기회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나재윤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청소년 비만이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비만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복합적인 현상이자 질병이고 특히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부터는 청소년들의 야외 활동이 줄면서 급격하게 비만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요. 뭐 단짠이라는 신조어도 있는데 달고 짜고 또 거기다 매운 음식까지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역시 식습관의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 비만은 이제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에 의해 생기는 현상이자 질병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
생활 환경과 습관, 식사 활동, 그리고 신경물질, 호르몬 등의 생리적인 요인들 그리고 유전적 소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신체적 활동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줄었고 그에 비해서 고열량 음식은 섭취를 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맞벌이 부부가 늘고 우리 학생들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학원과
예.
학원 사이에 빠르게 해결하는 패스트푸드의 섭취는 청소년 비만의 주요한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운동도 부족하고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안 움직이는 걸까요? 관련해서 자료들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5에서 17세 청소년에게 매일 60분 이상 중간 정도 이상의 운동을 권유하고 있는데
예.
이게 2019년도에 WHO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세계 146개국 11살부터 17살까지 청소년들한테 운동을 측정을 해봤을 때 운동 부족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예.
약 한 94%의 청소년에게 운동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를 하였는데 이게 또 특이한 게 세계적으로 볼 때 국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운동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운동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속하면서도 청소년들은 운동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서 아무래도 학업에 몰두하는 시간이 많고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마 원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비단 연구 자료를 들고 오지 않아도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어른들이 보기에는 확연하게 요즘 애들이 비만의 비율이 예. 많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이 뛰어노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네. 느껴지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비만이 주는 위험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데 근데 청소년들에 대한 비만은 좀 너그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키로 갈 것이다 아니면 나이가 들고 어린이 되면 살이 빠질 것이다 이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진료를 볼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예.
이게 소아청소년 시기에 충분한 영양 상태는 당연히 매우 중요하지만 청소년 비만으로 넘어가는 얘기는 많이 다른 얘기거든요. 청소년 비만이 곧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럴 경우에 사춘기를 땡겨서 오히려 키가 급성장하는 시기가 빨리 오게 되고 성장판을 일찍 다치게 만들어서 그럴 경우에 체중키는 오히려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갖고 이게 반드시 너그럽게 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주시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살이 찌면 아이들이 더 클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는데 잘못된 거라는 거군요. 예, 오히려
네,
성장판을 좀 빨리 닿게 할 수도 있다. 그만큼 체중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비만이 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 중요할 텐데 심장 대사 이상의 위험을 높인다는 말도 있던데요.
네,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은 뭐 수없이 많이 있는데
예.
일단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증가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대사증후군은 복부 둘레가 증가하고 이상지질혈증, 즉 고지혈증이 같은 이상지질혈증이 오고 뭐 고혈압, 당뇨 등이 이제 대사증후군에 속하게 되는데요.
예.
이것뿐만 아니고 지방간과 같은 소화기 질환, 그리고 근골격계, 생식기계 등 아주 다양한 시스템의 이상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 청소년기에 이런 비만 문제, 성인이 됐을 때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심혈관계 질환이면은 대표적으로 아시는 게 오늘 말씀드리는 고혈압 외에도 협심증, 심근경색을 포함한 관상동맥 질환, 부정맥, 뭐 뇌혈관 질환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경우엔 노인에 비해서 혈관 탄력성이 좋고 심장의 순응도가 좋은 편이라서 치명적인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은 적은 편이지만 비만과 고혈압 자체가 결국은 성인이 되어서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만 자체가 고혈압의 위험도 높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태성 고혈압의 위험 인자로 비만, 짠 음식, 스트레스, 고혈압의 가족력 등이 손꼽히는데요. 이러한 비만과 스트레스 그리고 짠 음식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레닌안지오텐신계를 활성화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기전으로 결국은 고혈압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청소년기의 고혈압은 이제 청소년 고혈압이라고 따로 이제 분리해서 얘기되기도 하는데요. 고혈압으로 진단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까지 청소년 고혈압의 유병률을 약 1~2% 정도로 생각해왔었는데요.
예.
그러나 청소년에서의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성인과 다르고 또 나라마다 다르고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만에 너그럽고 고혈압에도 상대적으로 너그럽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2018년도 국내에서 청소년 혈압의 정상 범위를 다시 계산했었고 이에 따라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고혈압 유병률을 다시 계산하니까 한 9% 정도의 청소년이 고혈압의 기준에 속했는데요. 엄청난 비율인 거죠.
예. 9%면 거의 10명 중 1명꼴로 이 고혈압에 해당이 되는 거군요. 청소년기인데. 예.
네.
자, 이 청소년기에는 이제 혈압을 측정할 기회가 적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거의 없고요. 자신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주 감기나 장염에 걸리는 소아 시기를 지나 청소년 시기에 이르면 병원에 올 일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예.
고혈압은 또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급성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청소년에서는 드물기 때문에 보호자뿐만 아니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주된 관심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고혈압으로 제게 오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학교 검진이나 병원에서 우연히 측정한 혈압이 높아서 의뢰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 고혈압 자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소아 청소년 비만에서 2차성 고혈압뿐 아니라 1차성 고혈압도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2차성 고혈압은 뚜렷한 원인 질환이 있어서 발생하는 고혈압이고 주로 선천성 심장병, 내분비 질환, 콩팥 질환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제가 학생이던 10년, 15년 전만 해도 소아청소년에서는 2차성 고혈압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급격하게 이렇게 사회가 변하고 생활습관이 변화하고 비만이 증가함에 따라서 1차성 고혈압이 증가를 하고 이에 따른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른 질환이 아무것도 없는데 고혈압이라면 가족력과 같은 그러니까 이제 1차성 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1차성 즉 본태성 고혈압은 앞서 말씀드린 2차성 고혈압과 다르게 특별한 질병이 없이 발생하는 고혈압을 얘기를 하는데요. 혈압을 상승시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면 되는 2차성 고혈압과 달리 본태성 고혈압은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네, 가족력이라든가 또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소아 청소년기의 고혈압은 성인과 진단 기준이 조금 다르잖아요. 뭐 얼마나 네. 되는 건가요?
성인의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 140mmHg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로 정의를 하는데
네.
소아는 혈압의 정상 범위 자체가 성인보다 낮습니다. 그 때문에 당연히 고혈압의 진단 기준도 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게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2017년도 가이드라인에서 만 10점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성인과 동일하게 고혈압을 진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예.
국내에서는 성별, 연령, 키에 따른 혈압에 대한 정상치를 구해서 거기서 90% 하이를 넘어갈 경우에 혈압이 이상하고 95% 하이 이상이 되면은 고혈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소아고혈압연구회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국내에서의 소아청소년 혈압 백분기 계산기를 만들었고요. 대한고혈압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대한고혈압회.
고혈압학회. 네,
학회. 예. 네. 이게 이제 홈페이지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들어가면 나이에 따른 정상 혈압 수치가 나온다는 건가요?
네. 소아고혈압 계산기라고 아예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럼 거기에 네. 입력하는 인자는 뭐 나이와 그런 것들인가요?
네. 나이, 성별, 키를 넣으면요.
예.
그리고 이제 측정된 혈압 수치를 넣으면 본인의 혈압이 어느 정도 백분위 위치를 했는지 확인할 아하. 수 있습니다.
예. 뭐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한번 들어가서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보다는 분명히 낮은 기준이고요. 13살이 안 된 어린 나이에도 고혈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만 13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도 고혈압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할 점이 많은데요.
예.
이게 청소년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어린 나이의 경우에는 이게 다른 원인이 있는 2차성 고혈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시스템적으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 소아청소년기의 고혈압이 방치되면서 성인 나이가 되면 그 중년 이후에 고혈압 진단을 받는 것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청소년 시기에 고혈압이 방치가 된다면
예.
그만큼 혈관이 압력을 받는 기간도 길어지고 심장이 부담을 받는 기간도 더 길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에 따라 당연히 합병증도 잘 생기게 되고 이걸 제가 이제 청소년들과 보호자들한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할 때 잘 쓰는 표현이 어른들과 달리 학생은 그 심장과 그 혈관으로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네. 이제 100세 시대니까요.
네.
우리 또 아이들은 100세 이상 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요. 평생을 써야 하는 건데 어린 나이부터 이 고혈압 특히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훨씬 더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거지요. 예. 자, 이 소아청소년기에 이제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고혈압 약을 바로 복용하는 건가요?
뭐 바로 복용하지는 않고요.
않고,
네, 본태성 고혈압인지 이차성 고혈압인지를 일단 당연히 구분을 해야 되겠고
예.
만약에 이차성 고혈압이 의심이 된다면 추가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한 이제 교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만약 본태성 고혈압이 많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식이 그리고 운동 등의 생활습관 교정을 하고 체중 감량을 먼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을 하고 혈압약 복용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혈압약을 바로 먹는 건 아닌 거고요. 예. 그 뭐 어떤 치료가 진행되는 건지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에서 17세 청소년에게 매일 60분 이상 중간 정도 이상의 운동을 권유를 하고 격렬한 근육 운동은 주 3회 이상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예.
청소년 시기엔 당연히 성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단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식사량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게 좋고요. 다만 이게 최근에는 생활습관 교정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줄지 않고 고혈압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혈압약 투여도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군요.
뭐 근데 솔직히 사실 생활습관 교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처럼 뭐 저를 포함한 어른들도 다이어트에 실패하곤 하는데 이 바쁜 학생들이 저렇게 운동을 하고 식단을 짜는 일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만 이게 혈압약을 만약에 복용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체중은 감량을 하고 생활습관 교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의 하에 어른들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혈압약을 감량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기본적인 치료 방향은 뭐 어른들 고혈압과 큰 차이가 안 느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예. 치료 방향은 그렇지만 조금 더 그 성인에 비해서 혈압이 높은 정도가 덜한 경우가 많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성인의 경우에는 체중을 감량을 해도 혈압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 또는 혈압이 떨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치료를 하다 보면 확실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량, 그러니까 비만 정도가 줄어들면 그에 대한 혈압의 떨어지는 정도가 확실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조절을 하고 약물을 투여해도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청소년기들은 그런 것들은 잘 조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생활 습관에 대해서 훨씬 더 반응이 좋다고.
반응이 그러니까 좋으니까.
혈관이 그만큼 튼튼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교수님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생활 습관이 잘 개선됩니까? 이게 또 아이들이 시키는데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특히 제가 주로 보는 아이들 중에서 예. 중2, 중3에 속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말을 안 듣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실에서 청소년 아이들이 병원에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덜하게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진료를 받아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애들한테 직접 설명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예, 어른들은 이제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 개선이 쉽지만은 아이들은 아무래도 약간의 또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아청소년기의 고혈압이 방치되면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지금 뭐 계속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보통 아이들 체중과 키를 재지 않습니까? 그때 혈압도 같이 측정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체형이 기관적으로도 비만하게 느껴진다면은 체중과 키뿐만 아니고 혈압을 같이 재는 게 좋겠습니다. 체형에 따라 적절한 혈압계를 사용을 해서 혈압을 측정하는 게 중요한데 청소년 비만의 경우 이미 성인의 체형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할 일이 있다면 자동 혈압계라도 좋으니까 일단 측정을 해보고 앞서 말씀드린 고혈압 계산기로 고혈압에 가까운 수치를 보인다면 가까운 소아청소년과 그 고혈압 전문가를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혈압 재는 방법은 뭐 특별히 다른 건 없겠죠?
혈압 재는 방법 자체는 성인과 동일합니다. 충분히 쉬고 나서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을 재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혈압을 감는 혈압계, 혈압계의 커프가 성인 체형과 동일하다면 상관이 없지만은
예.
아이들,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체형에 맞게끔 이제 커프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직접 의사 선생님께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근데 이게 일단 병원에 와야지 시작되는 얘기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자동 혈압계라도 좋으니까 일단 재보라.
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은 한번 재라. 그 기계가 네. 놓여 있는 곳이 종종 있거든요. 예. 그 어른들은 이제 지나가다 한 번씩 재는데 아이들은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보인다면 아이들도 한번 재보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자. 청소년들은 또 혈압뿐만이 아니고 콜레스테롤, 지질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검진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좀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학생 검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이게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3년마다 한 번씩 즉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행이 되는데 사실 그때마다 혈압 측정이 포함되긴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 검진에서부터는 BMI로 비만도를 계산을 해서 비만한 학생들은 혈당과 지질 검사, 간 수치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예.
물론 뭐 두통이나 성조숙증, 당뇨 등 같은 걸 통해서 검사를 하다가 고혈압이 의심돼서 제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검진을 통해서 저한테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고혈압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콜레스테롤이나 지질 검사 이런 걸 했을 때 청소년들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상당히 꽤 많이 있는데 이게 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예.
비만한 아이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대사질환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상당히 최근에 많이 보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가 좀 많이 조금 코로나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는 게 코로나 전에 비하면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야외 활동이 확 줄고 운동량이 확 줄면서 그런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고혈압과 더불어서 걱정되는 게 당뇨병인데요. 그 이 청소년기의 당뇨도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예, 교수님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혈압,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아이들 또는 검사를 받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당뇨에 대한 검사도 당연히 진행을 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예.
반대로 이제 당뇨, 당이 높아서 이제 진단이 된 아이들도 역시 고혈압에 대한 얘기 주시를 하면서 봐야 되겠고요. 이게 결국은 비만의 유병률이 많아지고 비만한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고혈압과 당뇨 같은 그런 합병증의 환자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때문에 소아 청소년기에 당뇨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그 1차성, 뭐 본태성으로 당뇨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환자들이 많나요?
그렇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비만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경우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이 소아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당뇨와 고혈압이 같이 찾아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까?
네. 제2형 당뇨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예.
과거에는 혈압과 비슷합니다. 과거에는 혈압도 저희가 고혈압을 얘기를 할 때 다른 원인이 있어서 발생하는 2차성 고혈압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당뇨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1형 당뇨를 더 많이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 청소년 비만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본태성 고혈압 그리고 성인형 당뇨, 제2형 당뇨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그쪽에 대한 환자도 확실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아청소년기의 고혈압, 물론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조절하는 게 앞서야겠습니다만 또 필요하다면 약제를 써야 하잖아요. 예. 성인과 비교했을 때 이 고혈압약 쓰는 건 어떻습니까? 좀 용량이라든가 방법의 차이가 있나요?
저희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약을 쓸 때는
예.
성인과 다르게 이제 몸무게를 기준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그 고혈압약도 몸무게에 따라서 그리고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어떤 약을 쓰게 될지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성인과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용량보다는 제형 자체가 청소년한테 쓸 수 있는 안전한 약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정적으로 저희가 골라야 한다는 그런 단점은 확실히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자, 건강에 대한 관심은 성인들도 이제 중년 이후부터 슬슬 걱정하기 시작하는데 예, 하지만 어릴 때부터 건강 습관 또 건강 수치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성인 또 노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소아청소년의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 개선해야 하는 잘못된 습관들 짚어주신다면요.
뭐 일일이 열거하자면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패스트푸드나 배달 음식 먹지 말고 싱겁게 먹어라. 그렇지만 요즘 이런 걸 진짜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본인 몸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예.
청소년 본인이나 또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보호자께서도 우리 아이는 비만하지 않아 라고 부정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면 더 좋아질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생활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혈압약이나 당뇨, 고지혈증약을 복용할 정도의 아이들도 평소 먹는 음식을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서 적절하게 체중을 빼오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예.
병원이 싫다고 멀리하지 말고요. 본인한테 적절한 충고를 해주고 생활습관 교정을 도와줄 수 있는 의료진에게 믿고 정확한 몸 상태의 본인의 몸 상태를 점검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운동할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렵더라도 이건 선택이 아니고 수십 년 후를 위한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학교 가는 길이나 학원 다녀오는 길이라도 우리 제발 스마트폰 들고 다니지 말고
예.
심장이 약간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질 수 있는 정도 강도의 종종 걸음으로 빨리 걷고 꼭 시간을 내더라도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그 핸드폰 보면서 늦게 자는 습관은 식욕을 많이 자극시킬 수 있으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예.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아청소년의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나재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리 쿤젤이 지휘하는 신시네티 팝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우주소년 아톰.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열날 때 부모들은 많이 당황하지요. 열도 나는데 울긋불긋 발진도 함께 있다면 수두, 홍역을 의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 예방접종은 하셨을 텐데요. 전염성이 강한 만큼 잘 살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 건강 문제 또 손주들 관련된 건강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두, 홍역 또 볼거리로도 불리는 유행성 이하 선염도 있고요. 이 아이들 전염성이 있는 질환들 조심해야 할 때죠.
그렇죠. 이 초봄에서 지금 봄 시기에 바로 지금 말씀 주신 수두라든지 홍역이라든지 볼거리 같은 이런 아주 강력한 전염력이 있는 질환들이죠. 예.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특히 단체로 생활하는 어린이들의 경우는 굉장히 걸리기 쉬우니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한 명 걸리게 되면 뭐 전염성이 워낙 강하니까요. 조심해야 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네. 이 감염 경로가요, 교수님. 이 신체 접촉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 공기 중에 그냥 호흡으로도 감염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수두, 홍역, 볼거리 모두가 예. 기본적으로는 호흡기 분비물, 그러니까 재채기나 뭐 이런 공기를 통해서 당연히 접촉이 되면서 그 감염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면서도 잘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주의해야 되는 근데 감염력이 워낙 강합니다. 근처에 예. 있으면 다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 아이들은 또 뭐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만큼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두 볼거리가 이맘때 봄철에 유행하는데요. 왜 이게 봄철에 더 유행하는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사실 이 수두와 볼거리 자체가 그 가을부터 초봄까지 아주 잘 알려진 급성 감염성 전염병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유가 호흡기 분비물로 아주 쉽게 전염되는 질환이라서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더 잘 걸리는 것 같고요. 특히나 어린이들의 단체 생활 도중에 전염되기 쉬운 질병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두의 경우는 뭐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우리 잘 알고 있고요. 재밌는 건 왜 대상포진 일으키는 원인균과 똑같은 게 수두를 일으킨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볼거리 역시도 이 시기에 많이 걸리니까 두 가지 다 굉장히 특징적인 양상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또 겨울이 지나고 날씨 따뜻해지고 또 새롭게 학교 생활 시작하면서 새 학기 시작되면서 아마 또 전염성이 더 커지지 않나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되네요.
예.
자, 먼저 이 수두는 증상이 어떻습니까?
수두는 뭐 초반에는 미열이 생기면서 좀 몸살 증상, 그러니까 감기처럼 오다가
네.
바로 이어서 가렵고 그다음에 물집이 잡히는 피부 발진이 생기는 거 요것이 특징이 되죠. 그래서 피부 발진이 동반되는 감염성 질환이 있다. 그럼 1번 수두가 아닌가 먼저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 처음 시작은 이제 미열일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물집이 생기는 거죠.
네.
예.
미열, 두통, 그리고 근육통, 이거 뭐 몸살처럼 생기는데 유아의 경우는 바로 이러면서 그냥 이어서 피부 발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재밌는 건 수두도 성인에게 걸릴 수는 있거든요.
예.
성인은 오히려 좀 더 심하게 걸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 피부 발진이 나타나긴 해요. 근데 우린 지금 어린이 얘기하니까
예.
그 이 점 크기에 작은 그런 그 발진이 생기고 그게 이제 오돌오돌 솟아났다가 투명한 물집으로 변했다가 며칠 지나면서 이제 딱지가 않고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발진은 보통 한 2일 내지 4일 정도 그렇게 지속되는 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 이 수두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뭐 발진 생기고 오돌도돌해지고 또 물집이 생기고 딱지가 생기니 모든 단계가 한꺼번에 몸 전체에서 2단계, 저단계가 보인다. 그게 특징이라서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진단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잠복기도 있습니까?
네. 보통 보통 10달 내지 16일 정도의 잠복기인데 2, 3주라고 보통 기억을 하죠. 2주 내지 3주의 잠복기가 접촉하고 나서 그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을 하게 되죠.
네. 2, 3주라면은 꽤 시간이 길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잠복기 기간에 전염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전염력이 언제까지입니까? 수두가요?
보통 이 전염력의 경우는 물집이 생기기 하루 이틀 전부터 저기 전염력이 있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발진이 나는 순간 곧 조금 전부터 이미 전염력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언제까지 있느냐? 피부 병변에 딱지가 형성되고 건조될 때까지는 전염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 딱지가 앉을 때까지는 전염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전염될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잠복기 기간에는 뭐 심하게 전염되거나 하는 건 아니군요.
잠복기 끝부분? 그러니까
끝부분.
발진이 생기는 그 시점에는 이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전염력이 생기자마자 빨리 격리를 하는 게 좋을 텐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증상이 보이면 먼저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게 우선이겠군요.
그렇습니다. 피부가 딱지가 완전히 형성되고 모든 병변이 그리고 건조될 때까지는 당연히 보내지 말고 집에서 격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발진으로 인한 물집에 딱지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좀 안심해도 되는 단계일까요?
짧게는 그게 5일 내지 길게는 20일까지도 걸리는데요.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격리 기간 자체가 몸에 있는 모든 발진이 딱지를 변할 때까지인데 일반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를 저희가 잡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격리하면 그러면 뭐 그냥 격리 끝내고 다시 나가도 된다. 보통은 일주일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 그건
네네.
이제 아이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예, 몸 네. 전체에 딱지가 다 생기면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끝났구나.
네.
괜찮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수두가 그럼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뭐 특별한 치료는 있습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대개 어린이들한테 생긴 수두의 경우는
예.
특별히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았다면 사실 입원할 필요도 없고요. 증상 치료만 하면은 됩니다. 다만 이제 해열 열이 많이 났을 때 우리가 해열제로 아세트아미노펜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코로나19로 파일에서
예.
아세트아미노펜을 써도 된다. 그러나 어린이의 경우 아스피린을 써서는 안 된다. 그거는 오히려 합병증으로 라이징호군이라는 좀 치명적인 상황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면 될 정도고요. 그거 외에 피부 발진이 굉장히 가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증상 완화, 뭐 항히스타민제나 할라민 로션 같은 거 쓸 수가 있고요. 이제 드물게 그 항바이러스 제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린이의 경우는 사실 사용하지 않고요. 적어도 12세, 13세 이상의 경우에 면역 저하자나 아니면 그런 만성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을 기저로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피부 발진 발생하고 24시간 이내에 이런 항바이러스 제제를 쓰기도 하지만 어린이의 경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증상적으로만 치료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조제들,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제를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은 집에 갖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네.
경우에 그냥 무심코 특히 이제 아스피린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스피린.
만약에 수두가 있을
네.
때.
그건
그렇죠.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 백신을 보통 맞지 않습니까?
네, 네.
아이들 요즘 대부분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수두를 앓을 수가 있습니까?
수두 예방접종 백신이 그 수두를 막아주는 확률은 70 내지 90%입니다.
아, 100%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백신이 사실 그런데요.
예.
100%짜리는 솔직히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일단 맞으면 다시 앓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앓더라도 10 내지 30%가 걸리더라도. 근데 실제는 10 내지 30%가 안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집단에 대해서 그 백신을 전부 다 놓으면 감염원, 그러니까 균을 그 발원하는 감염원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감염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건 백신을 맞아도 앓을 수는 있으나 앓더라도 가볍게 앓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린이가 다 맞아주면 그 사회 자체에 감염원, 그러니까 수두가 적게 발병하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적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맞거든요. 그래서 아를 수는 있으나 그래도 맞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수두 백신 접종도 아이 한 명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집단 면역을 생각해서라도 다 같이 맞는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수두 걸린 이후에 백신을 또 맞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수두의 경우는 사실은 그 걸린 이후에 백신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근데 다만 같은 바이러스인데 우리가 대상포진 백신을 나중에 놓잖아요. 60세 이상의 성인.
예, 그렇죠.
그리고 컨디션 안 좋은 50 내지 59세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맞잖아요. 같은 바이러스인데도 맞는 거는 대상포진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두 자체는 사실은 걸린 이후에 백신을 맞아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다.
그래서 예예.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
차이가 있군요. 예.
네네.
한 번 수두에 걸리면 뭐 평생 면역이 생기는 건 맞습니까?
네. 수두로부터 회복이 되면 평생 면역을 얻게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한 번 걸린 사람이 두 번째 발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다만 면역이 저하됐을 때 드물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원칙상 평생 면역입니다.
예. 워낙 어렸을 때에 걸려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저도요.
맞습니다.
예. 걸렸던 것 같기는 해요, 저도. 한 너댓 살쯤에. 가물가물 기억은 있습니다. 예.
예.
저희 형이 걸렸던 기억은 확실히 나거든요, 아마. 제가 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형제 중에 걸리면.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럼 이번엔 볼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볼거리, 유행성 이하 선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양쪽 귀 앞쪽 밑에 있는 이하선이라는 침샘에 부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방접종이 요건 좀 보편화되면서 발생 빈도가 굉장히 감소하긴 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요새 계절에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또 앞서 말씀드린 수두처럼 한 번 걸리면 역시 평생 면역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이 볼거리라고 이제 불리는데 귀 밑으로 이 부풀어 오르는 게 대표적인 증상인가요?
그렇죠. 바로 그게 이제 침샘 중 하나, 그 침샘 중에 굉장히 큰 거죠. 이하선, 귀 밑에 있는 샘이라고 그러고 양쪽이 다 부풀어 오를 수도 있고 한 3분의 1 정도는 한쪽만 부풀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거기 부풀면 얼굴 인상이 달라지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예.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전염되면 이것도 잠복기가 앞서보단 조금 짧지만 1, 2주간의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굉장히 심한 발열이 동반되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열이 나니까 온몸이 아프거나 머리도 아플 수 있고 이런 전구 증상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그냥 심한 몸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그 이하선이 부풀어 오르면서 진단을 붙이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건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모를 때는 깜짝 놀라잖아요.
예.
얼굴이 막 이상하게 바뀌면서 귀 아래쪽, 턱 아래쪽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니까 이게 뭔가 하고 쫓아오게 되는데 사실 알고 나면 아, 이하선염이구나 싶기는 한데 특징적이죠.
예.
그래서 급성 이하선염, 유행성 이하선염이라고 부릅니다.
네. 열도 많이 오르고.
그렇죠.
또 아플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건드려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또 이게 침이 나오면서 아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가면 자극이 돼서 또 아프고, 또 이 자리가 아프기 때문에 씻기도 어렵고, 이런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것이 요거의 특성입니다. 밥도 잘 못 먹죠, 그래서.
예. 그 유행성 이하선염,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인가요, 이것도요?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파라믹소 바이러스라는 멈프스 바이러스,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가 원인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감염되는 거는 이렇게 직접적인 그 오염된 물건과 표면을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옮길 수도 있고 기침 재채기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도 옮길 수 있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전염성이 높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게 부풀어 오르는 증상, 부종 외에 또 다른 증상들도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행성 이하선염은 전신 발열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몸이 다 아프고 국소적으로 이하선 부위를 건드리기만 하면 뻘겋게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아프고요.
네.
당연히 턱 움직이기 아프니까 음식 씹기도 어렵고 또 음식물이 들어가면 침샘을 자극하니까 침 분비가 되면서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괴롭지요. 밥을 잘 못 먹게 되고 식사도 못하고 열은 나는데 탈수되고 그래서 힘듭니다.
네. 역시 격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전염성이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격리를 해야 되나요?
이 전염성이 있는 시기는 침샘이 부어오르기 3일 전부터 사실 전염성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뭐 정확히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부어오른 다음부터 5일 후까지는 전염성이 있으니까
아, 5일?
예, 이하선염이다라고 부어오르는 걸 딱 보는 순간 그때부터 적어도 5일 등 격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5일 정도는 격리 반드시 해야 네. 하고요.
네네.
유행성 이하 선염도 뭐 자체 치료제가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보존적 치료가 원칙인데 즉 증상에 맞춰서 치료한다. 그러니까 왜 잘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열등하고 네. 탈수가 되기 쉽겠죠. 그러니까 물 충분히 섭취하도록 수분 공급 충분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타액 분비가 많이 나오면 아픈 게 더 심하니까 너무 자극적으로 과일 주스나 신맛 나거나 이런 거 침이 막 분비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좀 피하는 게 그나마 조금 분비샘의 통증을 좀 가라앉힐 수가 있는 그런 게 될 거고요.
네.
이하선 자체 부은 데가 뻘겋게 되고 건드리면 너무너무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차가운 찜질 같은 걸 좀 해서 부종도 좀 가라앉히고 그러면 좀 통증이 완화될 수 있고 그러면서 통증 완화제를 쓰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진통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이제 타이레놀 계열의 예, 네. 진통제를 쓰면 되는 이거 마찬가지로 그렇죠. 아스피린은 아이들에게 좀 곤란할 수 있죠.
그렇긴 한데 예. 또 이하선염에는 그렇게 라이즈모그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건 또 네.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홍역이 있습니다. 홍역. 예. 홍역은 어떻습니까? 이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이 홍역은 그 40도 이상의 고열이 특징이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발진이 확 나타나는 거. 이게 특징인데 이 전그 증상이 한 3, 4일간 지속되는 게 바로 감기하고 똑같아요. 고열 나고 재채기 나고 그다음에 결막염, 눈에도 결막염이 생기고 기침하고 눈이 부시고 이런 게 전구 증상이고요. 이때는 감기하고 사실 구별하기가 어렵죠. 근데 다만 그때 구별할 수 있는 게 입속에 하얀 반점들이 생겨서 홍역 특유의 반점이라고 코뿔잎 반점이라는데 그걸로 구별은 하긴 하지만
예.
이 전구 증상이 지난 다음에 바로 급성 발진으로 생기니까 그게 이제 홍역의 특성이고 예전엔 사실 홍역이 굉장히 중증의 병이었죠.
예. 그렇죠? 예. 그거 뭐 예방 캠페인 비디오도 나오고 그렇죠. 막 그랬었잖아요. 본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 몸에 발진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요.
그렇죠.
네. 그 수두하고는 또 형태가 좀 다릅니까?
수두의 경우는
예.
아까 왜 그 생긴 게 온몸에 그 물집 아니면 빨갛게 된 반점부터
그렇죠.
뭐 딱지까지 여러 단계가 한꺼번에 쫙 생겨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네,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다 생겨 있거든요.
예.
그런데 홍역의 경우는 그게 단계별로 그냥 차곡차곡 갑니다. 그러니까 그 먼저 빨갛게 홍반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진행돼서 서로 뭉쳐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발진이 거의 같은 단계로 온몸에 퍼지면서 뭉쳐지면서 생기고
예.
또 주로 얼굴과 경부, 목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몸통과 사지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모양을 보면 좀 홍역이 조금 더 뭐라 그러나 뭉치면서 약간 지저분하면서 좀 심하면서 그런 게 되고 발진이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
어허.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 형태가 좀 다르군요.
그렇죠.
예, 다르고 특히 이제 입안에 그런 네. 하얀 반점
그렇죠.
생기는 걸로
그게 초기에 생길 수
초기에
있고.
판별할
네.
수가 있겠군요.
네.
예. 증상이 한 일주일 그럼 간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발진이 한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되고요. 그래서 보통 그 전염력의 경우는 발진 발생 후에 4일까지는 전염력이 꽤 강하다고 하니까 적어도 4, 5일 이상은 반드시 격리가 필요한데 보통은 발진 기간 동안 격리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는 격리를 반드시
그렇죠.
해야겠는데요.
네.
예. 그 홍역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역 증상이 있을 때 좀 늦었지만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증상이 있은 다음에 하는 건 조금 늦고요.
늦다.
홍역에 확실하게 노출됐다는 걸 우리가 알았을 때 72시간 안에 그러니까 3일 이내에 생백질을 주사하는 것은 홍역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접종은 늦은 거고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홍역 환자하고 접촉이 됐는데 그 홍역 예방 접종을 이전에 맞은 적이 없다라든가 어쨌건 면역력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3일 이내에 생백신을 주사하면 그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역에 노출된 경우에 역시 이제 그 걸린 적이 없는데 5, 6일 안에 그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하는 게 역시 홍역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심하게 앓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증상이 나타났다면 그거는 예방접종에 해당이 안 되고 그냥 치료를 하셔야죠.
예, 나의 몸에 증상이 나타났으면 이미 늦은 거고.
그렇죠.
예.
네.
만약에 주변에 뭐 다른 아이들이 홍역이 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미리 생백신을 맞아서 예방효과를 볼 수는 있다. 기대할 수 있다.
아니면, 예, 면역글로빈을 주사, 투여하거나. 네.
그렇군요. 이 홍역은 특히 이제 합병증이 위험으로 지적되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홍역이 정말 중증의 병이었던 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들보다 특히나 이게 합병증이 진행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크게 호흡기 쪽 합병증도 폐렴으로 혹은 중이염, 기관지염 생길 수 있는 거 이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중추신경계를 침범해서 뇌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중증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위장관계 쪽으로는 설사 같은 장염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장기를 아주 심각하게 침범할 수 있어서 그래서 과거에 홍역으로 사실은 뭐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요새는 예방접종 때문에 많이 줄어서 그렇지 상당히 위험했던 질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뭐 대부분 다 예방접종 의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만약에 걸렸다 하면 즉시 격리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의 백현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가운데 도레미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